소요리 문답 12문답 질문 제가 읽고요. 함께 대답 읽겠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했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그리고 그것이 나눠지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첫 번째 언약의 중보자와 대표자로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맺은 언약이 이제 타락하기 이전에 그것이 행위 언약이었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새로운 대표자와 언약 중보자를 주셔서 오직 은혜로 이뤄가시는 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행위 언약은 이 행위 언약의 대표로 아담을 주셨는데 아담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그리고 그 효력이 아담하고 이브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다 온 피조물에 함께 미치는 그런 효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특별히 이제 이 언약 조건으로 주신 것을 언약 조건과 언약 축복의 약속으로 주신 것을 두 가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 두 가지 나무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언약을 증거하는 나무는 이 두 가지 나무였어요. 특별히 선악과는 율법과 같았죠. 그래서 이 선악과에 주어진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순종하라는 그 율법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걸로 주어진 거예요. 그 율법을 아담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잘 순종하여 그 시험기간을 잘 지나면 에덴 동산에서의 시험기간이죠. 그러면 생명나무가 보여주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것과 하나님 아들의 영화에까지 이르는 그 삶으로 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기업을 자기 기업으로 물을 수 있는. 그런데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에서 깨어지면 이제 심판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는데 정령 죽으리라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죄와 허물로 죽고 그리고 그 사망, 육체적인 사망 이후에 오는 영원한 사망, 영벌이라 그러죠. 지옥에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심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는데 예, 그 밖에 이제 일반 저주까지도 들어와요. 그 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망이 들어오지만 거기 나와 있는 그 일반 저주도 함께 들어오죠. 해산의 고통으로 애를 낳아야 되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이제 소산을 얻을 거라는 거. 이걸 보면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을 때 애를 낳는 게 그 해산의 고통이 없었겠죠. 그리고 수고하는 막 그 땀을 흘리고 막 정말 기근이 찾아오고 이런 일이 없었겠죠.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소산을 먹고 풍요로움 가운데 세상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지는 않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저주로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해요.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히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망이 되고 심판의 길로 가는 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고 이제 사망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깨어진 행위 언약 아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행위 언약도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이제는 잘해서 축복받는 건 없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심판과 멸망으로만 가야 되는 언약 저주만이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들로 태어나는 거지 엄밀한 의미에서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행위 언약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상과 벌이 임하는 건데 우리의 공로에 따라 우리가 잘해서 상받는 일은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상과 벌의 원리로 이해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뭘 잘해서 복을 받는 거. 그럼 행위 언약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제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고요. 그런데 아담의 실패한 후에 이제 완전한 절망의 상태였을 때, 사실 그 아담의 실패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에서 역사가 끝나야 맞다는 거예요. 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속해 가십니다. 그 일반 저주를 주시는 것도요, 이게 반대로는 일반 은혜잖아요. 그 일반 은혜를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내시면 끝이거든요. 근데 일반 은혜라는 걸 주신다고. 여전히 애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게끔 하시고, 여전히 소산을 열심히 일해도 소산을 얻을 수 있게끔 하신다고요. 그래서 일반 은혜를 내버려 두세요. 즉 역사가 계속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아담의 실패로 불순종으로 죄와 심판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질 때가 계속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일반 은혜의 의미가 그거예요. 마지막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시는 그날까지는 일반 은혜가 계속되는 거예요. 일반 은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거기 보면은 그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언약 대표를 약속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구원자로서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과 더불어 일반 은혜의 약속을 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구원자가 올 때까지 이 세상은 유지될 거고 그 구원자가 마지막 한 명을 다 구원할 때까지 이 세상은 유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미리 가리키게 하셨지만 거기에 일반 은혜 약속을 또 같이 주신다는 거죠. 어떤 약속을 주셨죠?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안 믿는 자들도 물로써 온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없게 세상 끝날까지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물로써 이 세상이 다 물에 잠겨서 심판받는 일은 없어요. 홍수도 있고 뭐 이런 소식은 있지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는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진노의 불의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날까지 세상은 유지되어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반 은혜는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아니 상관은 있죠. 우리의 은혜 언약 때문에 유지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언약은 이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의 실패로 완전 절망 상태였을 때 하나님의 편에서 아담이 범죄한 즉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약속해 주세요. 이 언약은 아담 자신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실패 이후에 둘째 아담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언약 대표를 세워 주시는데 그 또 다른 언약 대표가 이제 모든 언약 요구를 완전히 성취함으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가지고 올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타락한 아담과 그 후손들 모든 인류에는 그러한 대표가 없다는 거죠. 어느 아담의 후손들 중에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가지고 올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는 성자 하나님이셨죠. 이 성자 하나님을 우리의 새로운 언약 대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대표니까. 이 새로운 대표를 약속하시고 예비하셔서 그분이 오시기 위해 모든 언약을 그 안에서 이제 이후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은혜 언약은 이후에 이제 아담 이후에는 행위 언약은 깨졌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이 은혜 언약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언약을 이 은혜 언약으로 봐야 돼요. 노아 언약,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 이후에 다윗과 맺는 언약,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지고 아들왕이 오실 거라는 거. 이 모든 게 은혜 언약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은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타락한 후에 갑자기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냐, 새로운 대표를. 당연히 아니겠죠. 만세 전부터 이미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개혁신앙에서는 그것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을 얘기하는데 그 배경에 후속의 언약이 있다. Covenant of Redemption이라 그래요. 그건 뭐냐 하면 만세 전부터 이미 삼위 하나님과의 협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에 나와요. 만세 전부터 아들은 이제 그 아버지의 명을 따라 순종하시며 새로운 언약 대표로 오셔서 죽기까지 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미리 협약하셨고, 성령님은 이후에 이제 아들이 성취한 구원을 자기 백성들에게 인치시며 하나님과 맺은 그 은혜 언약을 이제 성취하시는,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인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을 거라는 것. 이것을 미리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죠. 협약하셨어요. 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것이 배경에 있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이 생겨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 간에 이미 만세 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시고 협약하시고 다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 이제 모든 구원 역사가 가고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보내심을 받고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은혜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 아, 그래서 첫 아담의 실패를 이제 완전한 순종으로 예수님이 돌려놓으실 거고, 바로 이 내용이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한 후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구속 역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의 실패도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이제 은혜 언약이 계속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은혜 언약이 구원 역사에서 처음 보여지는 곳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새로운 대표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아직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여기서는 그분의 타이틀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 Seed of the woman. 그러니까 지금 이브를 통해서 그 이브의 라인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씨를 통해. 그가 오면 이제 사단의 머리를 깨고, 그러나 그분의 발꿈치는 상하게 될 것이다. 사단도 이분을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이제 여기서 예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대표를 새로운 은혜 언약의 대표를 이제 약속하시고, 여기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더 하시죠.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혀 보내세요. 그래서 이 새 언약 대표가, 은혜 언약의 대표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언약 축복을 줄 건가를 미리 가리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피 흘림으로, 그래서 그분으로 옷 입혀짐으로 이제 은혜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때가 올 거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래요.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과 맺을 때도, 언약을 맺을 때도 이 두 가지가 같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약속하시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란 사건도 함께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도 여자의 후손이 올 텐데 그가 발꿈치를 상하고 사단의 머리를 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건데 어떻게? 그분의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서 첫 번째 제사를 드려주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옷 입혀주시는 거죠. 이것을 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도 이제 보여지는데, 아브라함 언약 전에 노아의 언약이 나오죠. 먼저 노아의 언약. 이 노아의 언약도 두 부분이 있어요. 아담에게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되는 그 은혜 언약의 시작에도 두 부분이 있다 그랬죠. 새로운 언약 대표로 은혜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약속도 있지만 일반 은혜가 계속될 거라는 약속도 같이 주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 애를 계속해서 낳아갈 거고 남자는 수고하는 일을 통해서 계속 소산을 얻을 거다. 이것이 계속되는 것을 같이 보여주시는데 노아의 홍수도 이 두 면이 같이 보여져요. 온 세상의 죄가 빠졌을 때 하나님이 물로 다 심판하셔야만 했지만 그때 노아와 그 가족들은 무엇을 짓게 하시죠? 방주를 짓게 하셔서 그저 일반 은혜가 아니라 거기서는 특별한 은혜, 즉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당차 예수님이 참 구원의 방주로 오셔서 구원받게 될 우리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일반 은혜적인 것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그 징표로 뭘 주시죠? 무지개. 그렇죠? 무지개로 주셔서 무지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은혜의 징표로도 주어져요. 근데 거기도 특별 은혜의 모습이 사실은 있어요. 그 무지개를 보여주는 그 단어의 원뜻이 활이에요, 활. 이 활이 이 심판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질 때는 하나님의 활을 밑으로 두셔서 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활이 다시 위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이 쉬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활이 쉼을 얻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일반 은혜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하시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지개로 활이 쉬고 있는 거죠. 땅을 향해 퍼부어 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활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나중에 그 계시록에 가면 무지개를 입고 오시는 분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 활이 하늘을 향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다고 봐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노아의 홍수에서도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은혜 언약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가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가장 뚜렷하게 은혜 언약이 잘 드러나 있죠. 17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보면 처음부터 이 은혜 언약의 모습이 뚜렷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을 때가 아니었죠.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먼저 하나님이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자기 언약 백성으로 오직 은혜로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제 그 뭐예요? 그 열방의 아비로 세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래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 면이 있죠.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자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자들이 있어요. 믿음의 자손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속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 속에도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걸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언약의 모습이 이 안에서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축복이 임할 것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후손들의 우리가 참여되어 있다는 것을 봐야 되고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열방이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축복,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의 씨. 예, 그 씨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막 흔들린 거예요. 아니,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아들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100살 때까지. 그래서 막 다른 걸 내놓잖아요. 그 자기 종.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아니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또 누굴 내놨죠? 하갈이라도 해가지고 저기 누구야? 그 어? 저기 그 영자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 아들입니까? 그 아들도 아니라 그런다.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 때 아들을 주세요. 사라가 99세 때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었잖아요. 이삭. 근데 그 이삭이 참 아들의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고 이삭을 통해서 계속 약속의 아들이 와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까지 모리아산에서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뭘 믿는 거냐 하면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아들을 주셔놓고 왜 달라고 하시는지 일단 자기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 아들이 자기 우상처럼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100세 때 하던 이 아들이. 그리고 약속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씨를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얘기한다고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은혜 언약의 약속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감히 바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다뤄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우상 숭배의 모습까지 다뤄주시고 그 죄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더 굳게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요. 거기서 아브라함을 맺은 언약을 통해 주신 그 언약 축복의 약속이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한 땅을 너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 내가 너와 거기서 영원토록 함께할 거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보여주는 거였고 지금 우리는 어디예요? 천국. 그리고 그 현실을 이 땅에서는 교회에서 누리고 맛보고 증거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궁극적인 현실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현실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래서 계시록 21장으로 가면 그게 딱 선포가 돼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다 성취되어서 그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딱 끝나는 모습으로 계시록으로 간다고요. 그게 얼마나 참 너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이 은혜 언약에서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은혜 언약의 축복이라는 게 천국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국을 지으시고 누구를 얻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얻어서 영원토록 함께 하는 삶. 그래서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He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우리 없는 heaven은 아무 의미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 안식일에 그 계명을 주실 때에 자기 구원한 백성들이 다 천국으로 들어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현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치시기까지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예수님은 그 천국을 가지고 오시기 위해 친히 천국에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고 영원토록 천국에 함께 하시려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이걸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의 축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여기서도 이 창세기 3장 17장에서도 말씀으로도 이 언약을 맺으시지만 또 한 사건으로 같이 보여주세요. 창세기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두 가지 사건이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동물을 반으로 잘라놓고 그 피가 흘려진 곳에서 그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가며 순종을 맹세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누가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많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비록 아브라함이 신실하지 못하여 그것을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지 못할지라도 누가 이 불과 같은 심판을 받고 잘려져 나갈지라도 누가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죄를 대신 지고 잘려져 나가고 불과 같은 심판을 받기까지 다 내가 이루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은혜 언약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언약이냐고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정말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어느 정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내가 대신 너희들 자리에서 심판받기까지 너희들을 결코 떠나지 않고 너희들 결코 버리지 않아. 어마어마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자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어느 정도의 사랑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 십자가까지 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 언약의 그 놀라운 축복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17장으로 가면은 이 언약을 맺으신 후에 또 뭘 하게 하시죠? 할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를 대표로 하게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는 세례와 의미와 같아요. 어린아이가 8일 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받게 하고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이제 종들이든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하세요. 할례는 뭐죠? 그 남자의 그 생식기의 표피가 잘려져 나가는 것. Cut off. 그죠? Cut off. 잘려져 나가는 건 심판이에요. 그런데 왜 생식기의 표피가 잘려져 나가야 되느냐? 그 씨가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표를 갖게 하셔서 그 백성들은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 씨가 누구로 오시는 거냐면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은혜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때부터도 계속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어 가는 거죠. 신명기 27장 26절에서 2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자, 이제 언약이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냐 하면 모세를 통해 맺은 옛 언약으로 가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을 한 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언약을 맺으시는 걸로 은혜 언약이 이어져 가는데 여기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이 옛 언약에는 행위 언약이 깨졌는데 행위의 원리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죠? 행위 언약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시내산 언약, 모세를 통해 맺은 이스라엘과 맺은 이 옛 언약에는 행위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미치리니 이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상하잖아요. 왜 은혜 언약으로 아브라함까지 계속 가다가 갑자기 행위의 원리가 들어가서 마치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이 원리가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만 가지고 아직도 순종하면 땅에서 복받고 불순종하면 땅에서 벌받고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 언약조차도 은혜 언약 아래서 봐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였죠? 이 율법으로 맺은 이스라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은 물론 그 언약의 내용에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이 뭘 알려주시는 목적으로 이 시내산 언약을 주셨느냐. 우리가 잘 순종해서 복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셨죠? 모든 율법이 옛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몽학선생이 돼서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거. 그리로 인도하기 위해 이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구약에서도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축복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진짜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은 절대 누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축복조차도 결국은 뭘로 끝나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들이 잘려져 나가고 바벨론의 불에 의해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는 것까지 가는 그 지옥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그 현실로 끝이 난다고요. 포로에서 돌아오죠. 하나님 은혜로. 돌아온 다음에 삶이 어땠어요? 그 느헤미야 뭐 말라기 이거 보면 심판받기 이전의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말라기가 언약의 사자, 심판의 사자가 올 거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구약이.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잘해서 복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들을 가지고 다 행위의 원리로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걸로 풀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옛 언약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옛 언약 아래에서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워요. 예언약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에 여기 아멘 했죠. 야,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땠어요? 불순종해서 벌받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분명히 행위의 원리로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는 누구도 속해 있었죠? 1세들 중에 모세가 속해 있어요. 그러면 이 언약으로만 만약에 모세의 생명이나 그 모세가 들어가 있었다면 모세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이 언약에서는 실패하지만 그 근간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은혜 언약으로 천국에 들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하나의 행위의 원리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지 행위 언약은 아니라고요. 이걸 잘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옛 언약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잘 풀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신약으로 오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옛 언약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고 이런 것들로 이해하게 되면 완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라고 여러 구절에서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3장, 뭐 로마서 이게 다 그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옛 언약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옛 언약에서는 가나안 땅이에요. 다 그냥 아무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잘 되고 조금 뭐 자식 많이 낳고 애 못 낳으면 그 저주 받는 거고 가나안 땅. 지금 아무 땅에서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도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 뭐 그것이 특별히 십일조 같은 것들 하면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고 그 율법적인 옛 언약에 관한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냐면 이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내 기업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되나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완성인 누구예요? 예수님. 이 옛 언약조차도 예수님이 다 이루실 거라는 걸 보여주는 가르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옛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도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배우며 우리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욱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 주님과 교제 나누는 삶 살아가게 해주셔서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이기고 인내하며 더욱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